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수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게 이제 도시에서 문명을 전해주기 위해 그 아프리카 추장을 도시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들, 뭐 빌딩과 자동차와 수많은 문명들을 보여주고 또 그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방을 예약해서 호텔에서 자고 이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묵었던 호텔이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호텔에 있는 이 수도꼭지를 떼어간 거예요. 이 아프리카 추장이 본인 지역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물이 귀한데 여기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수도꼭지를 훔쳐간 것이죠. 이 수원지에서부터 이 수도관을 통해 이 수도꼭지까지 이어져 있는 그 거대한 이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물만 틀면 나오는 마법의 수도꼭지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뭐 사소한 착각에서부터 때로는 심각한 착각까지 수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이 구원에 관한 착각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모태신앙이면 또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면 훈련을 받고 사역과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굳게 믿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문 앞에 어느 날 서게 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착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일찍이 지중해의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온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서쪽 서남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이 거론되어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오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죠. 나중에 이 블레셋이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사사였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군사 600명을 죽인 그런 기록과 또 삼손이 살았던 그 모든 뭐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죠.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각자 싸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죠. 이 두 나라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사사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본다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이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전쟁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제사장의 심각한 타락과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지금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좀 버거운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력 다툼이 아니라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면 우리가 이기고 저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면 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충격적이게도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정복기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서도 모든 연전 연승을 하다가 패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가 그것이죠. 패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왜 패배했는지,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어요. 무너질 수 없다라고 기록되었던 그 성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직후에 이제 그에 비해 굉장히 작은 성읍 아이성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갈 것 없이 2,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으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살펴보니 그 패배의 이면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노량물을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범죄를 하나님께서 짚고 그 아간의 모든 족속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패배의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의 패배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해서 이 패배가 과연 패배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해서 결론에 다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마치 하나님이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저 실로라는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너무 멀어서, 마치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잘 전파를 받지 못해서 진 것처럼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져오자, 저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하는 부적과 같이 여긴 것이죠. 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는 자신을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언약이 기록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언약궤가 앞서가자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서 막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언약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 주변을 돌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치 아프리카 추장처럼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저것을 가져다가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가장 강하신 분, 왕의 위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위엄과 왕의 존재를 우리가 좀 끌어오자, 가져오자, 가져다 쓰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언약궤가 만능인 것처럼,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장로들이나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이 나온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망 플래그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 공식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반드시 죽는 사람들이 있죠.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굳이 문을 열고, 굳이 뭐 위험한 곳으로 가는,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두 사람, 한날 한시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사람, 두 인물이 나오고 있죠.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왔구나.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흥분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땅이 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궤의 능력으로 땅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함성 때문에 땅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과장법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미 전쟁을 다 이겼어요. 김칫국을 제대로 마시고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소리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침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애굽,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찌르고 나왔던 신,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면서 모든 승리를 거두었던 굉장히 유명한 신이죠. 강력한 신이 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자면 마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탄로나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로 인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장부같이 강하게 되어 싸우자, 파이팅을 외친 것이죠. 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힘을 내자. 그래서 힘을 내서 인간의 힘으로 신을 무찌른 것입니다. 인간들이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 4천 명도 굉장히 큰 참패였는데 거의 괴멸당하기시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굉장히 쓸쓸한 결말이죠. 초라한 결말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납니다. 신들의 전쟁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패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습니까? 저 이방 민족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이름과 능력이 철저히 짓밟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었을까요? 왜 패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적으로 전락시켜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 이스라엘 부적 신앙을 흔들어서 깨우기 위해, 아니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자처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자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적 삼지 않게 하시고 부적 삼았던, 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셔서 오직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 삼았던, 우리가 부적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자처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부적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부적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